B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어제 독도 인근에서 벌어진 한국 공군과의 대치와 관련 한국 영공을 침범한 일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늘 러시아 주재 무관부를 통해 공식 전문을 접수했다고 발표하고 자국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 조종사들이 항로를 방해하고 비전문적인 비행을 했다는 내용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윤도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울 주재 러시아 차석 무관이 전날 면담에서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러시아 국방부에서 즉각 조사에 착수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윤수석에 따르면 러시아 차석 무관은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에 대해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국 측이 갖고 있는 영공 침범 시간과 위치 좌표, 캡처 사진 같은 것들을 전달해주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측이 오늘 공식 전문에서 영공 침범을 부인한 데 대해 한국 국방부는 사실을 왜곡한 것일 뿐만 아니라 외교 경로를 통해 밝혔던 유감 표명 입장과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인 두 명이 탄 러시아 어선이 일주일 전 동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 당국에 나포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 당국 및 선사 측과 지속적으로 접촉 중이며 가능한 빨리 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도 사건 발생을 확인하면서 대북협의채널 및 러시아 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인하고 긍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 당국에 따르면 러시아 국적 300톤급 어선 샹하이린 8호가 지난 16일 오후 7시께 한국의 속초항을 출발해 러시아 자르비노항으로 가던 중 기관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배는 이후 해상에서 표류하던 중 17일쯤 동해상 북한 수역에 들어갔다가 단속에 걸려 원산항으로 인도됐습니다. 승선한 한국인 두 명은 각각 50대와 60대 남성으로 어업 지도와 감독관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국 언론은 통일부가 지난 19일과 24일 이 사건에 대한 언론 설명을 진행했으며 한국인들의 신변 안전 등을 고려한 보도 유예 요청을 받아들여 오늘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 보도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해서 지역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오늘 국무원 신문판공실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신시대 중국 국방이란 제목의 백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백서 전문에서 세계 경제와 전략의 중심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역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미국의 개입으로 지역 안보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군사 배치와 개입을 확대하면서 안보에 더욱 복잡한 요소를 더하고 있다고 중국 측은 평가했습니다. 또한 타이완 문제와 관련 양안은 반드시 통일될 것이며 이와 관련해 무력 사용 포기를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자 지구의 분열 세력에 대해서도 경고하면서 국가 주권을 단호히 지키는 것이 중국 국방의 근본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시위 사태에 군대를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국방백서 발간 기자회견에서 홍콩의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현지 당국 요청에 따라 인민해방군 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우 대변인은 중국 국방부가 어떻게 홍콩 시위를 직접 다룰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계엄법 14조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조항은 홍콩 당국이 사회 질서와 재난 복구를 위해 중국 정부에 인민해방군 투입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홍콩 당국이 요청하기 전까지 인민해방군은 지역 내 문제에 관여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 캠프와 러시아 측의 유착 의혹 등을 수사했던 로버트 뮬러 전 특별검사가 오늘 의회에서 공개 증언 중입니다. 뮬러 전 특검은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이어 정보위 청문회에 잇따라 출석하게 됩니다. 뮬러 전 특검은 지난 4월 22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를 정리한 448쪽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면서 러시아의 대선 개혁과 관련한 공모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요즘 유럽에서 불볕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요. 벨기에 기상당국이 사상 처음으로 24일 폭염 적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벨기에 기상청이 영시를 기해 해안지대를 제외한 전국에 폭염 적색경보를 내렸는데요. 경보는 26일 밤까지 계속됩니다. 특히 24일과 25일엔 최고기온이 섭씨 39도에서 40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물을 많이 마시고 시원한 방에서 휴식을 취하며 가능한 한 직사광선을 피해 폭염 관련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시 당국은 폭염 기간 업무를 오후 1시에 마치기로 했습니다. 네덜란드 기상당국도 계속될 폭염에 대비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에 26일까지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오렌지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네덜란드 기상청에 위치한 디빌트는 네덜란드에서 가장 더운 곳이 아닌데도 전날 기온이 31.6도까지 올라 역대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됐다고 하는데요. 또 남부 림비르흐 지역은 24일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네덜란드 보건당국은 국가 차원의 폭염 대책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철도 운행 중단에 대비해 비상점검을 하고 유사시 긴급 대응반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22도로 대체로 화창한 날씨를 보이는데요. 북한은 내일 흐리고 황해도와 평안남도, 함경도 남부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20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5도에서 32도, 신의주는 24도에서 30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4도에서 29도, 함흥 23도에서 31도, 청진 지역은 21도에서 2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내가 전화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때 모든 세상이 내게 문을 닫았죠. 난 당신의 문에 얼굴을 내밀었어요. 난 당신 같은 친구를 가졌어요. 노래하는 Friend Like You 들어보시죠. 조슈아 라딘이 부릅니다. I like the way you're not afraid. You got the world planned in your mind. People say you cannot do what they don't know. A friend like you, the girl you love has gone away. Still too young to know her heart. She'll return. Shoot.
give me two. There ain't no other friend like you.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이 2019년도 국방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타이완의 독립 움직임에 대해서는 전쟁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영국 집권 보수당의 대표로 선출된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영국의 77대 총리로 공식 취임하고 인선 작업에 들어갑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3.2%로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중국이 국방 백서를 내놨군요.
네, 중국이 24일 자국의 국방 전략과 발전 계획을 담은 신시대 중국의 국방이라는 제목의 국방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중국은 1988년 처음으로 국방 백서를 발간한 후 통상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백서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이번 백서는 2015년 이후 4년 만에 나왔습니다.
올해 국방백서와 2015년도 백서를 비교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이 있습니까?
네, 지난 2015년 국방백서와 비교할 때 가장 큰 변화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인민해방군을 강력히 장악하고 있는 거라고 CNN은 분석했습니다. 이 백서에는 신시대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시진핑 주석이 내세우고 있는 대표적인 정치 사상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올해 국방백서 주요 내용 한번 들여다보죠.
네, 중국은 이번 백서에서 이 국제 정세와 안보가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확고히 지키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특히 타이완에 대해서는 어떠한 독립 움직임도 용납하지 않을 거라면서 중국은 반드시 하나로 통일돼야 하며 통일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의 독립 추진에 맞서 무력 사용 가능성도 언급했다고요?
네, 백서는 타이완이 차이완 총통 정부가 들어선 이래 외세의 개입과 힘을 빌려서 본국 정부의 호전적이고 대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중국군은 국가의 평화 통일을 위해 무력 사용 포기를 약속하지 않을 거라면서 중국을 분열하려는 시도와 외국 내정 간섭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도 직접 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군요.
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이날 백서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타이완의 독립 행위는 오로지 죽음의 길뿐이라고 수위 높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영토는 조금도 줄어들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미국 정부가 타이완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달 미국 국무부가 타이완의 무기 구매 요청을 승인했는데요. 스팅어 미사일과 탱크 등 약 22억 달러 규모에 달합니다. 미국과 타이완은 공식 외교 관계는 단절돼 있지만 미국은 법에 따라서 이 타이완의 방위를 돕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미국이 타이완의 무기 판매를 강행하면 미국 기업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과 타이완 등 국제사회는 중국의 국방력을 확장해서 국제사회 패권 장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중국 국방부는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중국 국방부는 백서에서 국가의 주권과 안전, 이익을 확고히 지키는 것이 신시대 중국 국방의 근본 목표라고 적었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패권을 영원히 추구하지 않고 또 확장하지 않겠다는 것이 신시대 중국 국방의 특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백서의 이 부분도 명시돼 있나요?
네,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거나 핵무기가 없는 나라에 핵무기를 쓰지 않겠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핵 군비 경쟁을 하지 않고 핵 역량을 국가 안전 수요의 최저 수준에서만 유지하겠다면서 이 방어적인 국방 정책을 견지하겠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번 백서의 특징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백서에는 처음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주력 전투 장비 목록도 공개했는데요. 젠20 전투기, 동펑26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등의 사진과 목록이 명시됐습니다. 이들 무기는 대부분은 중국이 자체 개발한 차세대 최신형 모델들인데요. 군사 굴기를 주창하는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백서에는 또 중국과 다른 나라들의 국방비를 비교해놨다고요?
네, 중국은 2018년 공식 발표한 국방 예산이 1,750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인데요. 중국은 올해 백서에서는 이례적으로 세계 주요국과 중국의 국방비를 비교하는 도표를 게재했습니다. 이런 지식을 의식한 걸로 보이는데요. 중국은 이 백서에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총생산 대비 국방비의 비중 평균이 러시아가 4.4% 그리고 미국은 3.5%지만 중국은 1.3%라고 소개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의 새로운 총리가 탄생했군요.
네,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외무장관이 24일 영국의 제77대 총리로 공식 취임합니다. 존슨 내정자는 버킹엄궁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아련하고 이 다우닝가 10번지에 있는 총리 관저에 들어가는 걸로 이 공식 총리 일정을 시작하는데요. 영국 BBC에 따르면 존슨 내정자는 이날 총리직 인수인계를 위한 행정작업과 함께 취임을 위한 공식 행사에 참석하게 됩니다.
보리스 존슨 후보가 전날 보수당 당대표 최종 경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이겼죠?
그렇습니다. 존슨 총리 내정자는 전날 발표된 집권 보수당 당대표 경선 투표에서 보수당원 9만 2천여 표를 얻어서 제러미 헌트 외무장관에 승리했습니다. 존슨 내정자는 약 16만 명의 보수당원 중에서 88% 가까이 참여한 이 우편 투표에서 66%가 넘는 지지를 얻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존슨 내정자가 총리로 공식 취임하려면 여왕을 먼저 아련해야 한다고요?
네, 입헌군주국인 영국에서는 여왕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요. 관례적으로 영국의 신임 총리는 전임 총리가 여왕의 사의를 밝히고 난 후 약 1시간 뒤에 버킹엄궁을 방문합니다. BBC는 이를 두고 영국에 1시간 가까이 총리 공백이 생기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존슨 내정자는 1940년 윈스턴 처칠 전 총리 이후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임명한 14번째 영국 총리입니다.
존슨 내정자의 첫날 공식 일정이 몹시 바쁘다고 들었는데요.
네, 여왕으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고 나면 드디어 영국 런던 다우닝 10번가에 있는 총리 관저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관저 앞에서 총리로서의 첫 연설을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포부와 또 임기 중의 목표 등 내각 철학을 공식 발표하는 건데요. 어떤 얘기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또 국방참모총장과 국가안보보좌관, 정보기관장들의 안보 브리핑도 이날 있습니다.
새로 내각도 꾸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존슨 내정자는 이르면 바로 24일 저녁에 재무장관과 내무장관, 외무장관을 시작으로 주요 각료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재무장관에는 도미니크 랍 전 브렉시트부 장관과 사지드 자비드 내무장관, 맷 헨콕 보건부 장관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각 구성은 이번 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존슨 내정자는 대표적인 브렉시트 강경파인데요. 내각이 어떻게 구성될지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죠.
네, 일부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존슨 내정자가 자신이 당대표 경선 투표에서 받은 지지율과 비슷하게 내각의 3분의 2는 유럽연합 탈퇴 지지자들로 그리고 3분의 1은 잔류 지지자로 구성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존슨 내정자가 마지막까지 자신과 경쟁한 제러미 헌트 외무장관에게 국방장관직을 제안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헌트 장관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안에서는 존슨 내정자가 당선되면서 벌써부터 사퇴하는 각료들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마고 제임스 문화부 부장관을 시작으로 앨런 덩컨 외무부 부장관이 사퇴했고요. 재무장관과 법무장관 등도 사임 의사를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존슨 후보의 당선이 발표되기 직전에 앤 밀튼 교육장관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존슨 내정자는 전날 경선 승리 후에 10월 31일까지는 브렉시트를 완수해서 그것이 가져올 모든 기회를 누릴 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현재 존슨 내정자의 당선 소식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일부 영국 언론에 따르면요. 새로운 브렉시트안을 짜기 위해서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5개국이 비밀리에 존슨 내정자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존슨 신임 총리가 내각 임명을 완료하고 나면 26일 잉글랜드와 웨일스, 스코틀랜드 등의 한 곳을 방문하거나 또는 벨기에 브뤼셀을 찾아서 이 EU와 브렉시트 재협상 개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고요?
네, IMF가 23일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 내놓은 전망치보다 0.1%포인트가 낮아진 수치입니다.
지난 몇 년간의 수치를 봐도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라고요?
네, IMF는 지난 2017년에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3.8%로 집계한 데 이어서 작년에는 3.6%로 평가했는데요. 올해는 0.4%포인트 더 떨어질 걸로 내다본 겁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당초 3.6%에서 0.1%포인트 떨어진 3.5%로 제시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성장세를 위축시키는 요인은 뭘로 분석이 됐습니까?
네, 우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을 꼽았습니다. 지난 4월 이후로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확대하고 중국이 보복 조처를 하는 등 무역 긴장이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가 위축된 것이 확인됐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양국의 무역 전쟁으로 국제 교역 성장세가 크게 감소했는데요. IMF는 올해 세계 무역 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치보다 거의 1%포인트 떨어진 2.5%로 제시했습니다. 또 지난 4월 전망치에서도 감소세는 예측됐지만 이 정도로 무역 성장세가 가파른 하락세를 보일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7년의 경우 세계 무역 성장률은 5.5%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휴전을 맞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중국 두 정상은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기타 코피나스 IMF 수석 경제학자는 세계 경제가 무역 전쟁의 여파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미중 무역 갈등으로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세계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목이 됐나요?
네, 기술 기업 간의 갈등 고조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것, 또 중동의 지정학적인 긴장 고조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걸 지적하면서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앞선 전망보다 둔화할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권역별로는 경제 성장 전망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인 지역이 신흥경제국들입니다.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4월 전망치인 1.6%에서 0.4%포인트가 떨어졌고요. 인도는 0.3%포인트가 떨어진 7% 성장률로 제시됐습니다. 브라질은 당초 전망보다 무려 1.3%포인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미국은 지난 3개월 동안 상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미국의 성장률은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3%포인트 상향 조정된 2.6%가 제시됐습니다. 이는 미국의 통화 정책을 관장하는 연방준비제도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2.1%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 경제는 또 내년에는 1.9% 성장할 걸로 전망했는데요. 내년 전망치는 당초 발표에서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전망이 됐나요?
네,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이번 발표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전망 당시에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각각 2.6%, 2.8%로 전망했는데요. 세계 경제 위축 상황을 고려할 때 10월에 발표될 다음 전망치 발표에서는 하향 조정될 걸로 한국의 언론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지휘했던 로버트 뮬러 전 특별검사가 24일 하원 청문회에 나와서 현재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뮬러 전 특검이 이번 청문회에 나와서 어떻게 말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9.11 테러 당시 희생된 구조요원들을 지원하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정식으로 법이 됩니다.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제도 수혜자를 대폭 줄이기 위한 규정을 공개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24일 연방의회에서 아주 중요한 청문회가 시작됐죠.
네, 러시아 스캔들 수사진을 이끌었던 로버트 뮬러 전 특별검사가 나오는 하원 청문회가 아까 조금 전 이곳 시각으로 8시 30분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두 차례 예정돼 있죠?
네, 먼저 하원 법사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문회가 열리고요. 오후에는 정보위원회 청문회가 연이어서 열립니다. 뮬러 특검이 두 청문회에 모두 나옵니다. 두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입니다.
뮬러 전 특검이 지휘한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크게 두 가지 혐의에 대한 수사였습니다. 하나가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가 개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 진영과 러시아 정부가 내통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특검을 비롯해서 이 사법기관들이 수행한 수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방해하려고 했다는 이른바 사법 방해 의혹입니다.
해당 혐의를 수사한 특검이 보고서를 냈는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내통 혐의와 관련해서는 누군가를 기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보고서가 설명했습니다. 또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완전하게 면죄부를 준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특검 수사 결과를 민주, 공화 두 당이 매우 다르게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백악관과 공화당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다 사실 무근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다는 말이었는데요. 반대로 민주당 쪽에서는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이날 청문회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런 자신들의 평가를 근거로 질의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청문회에서 눈여겨봐야 할 항목들 정리해볼까요?
네, 뭐 가장 눈길을 끄는 항목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특검 수사 결과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었죠.
물론입니다. 특검이 사실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한 사례들을 열거했습니다. 하지만 뭐 대통령 기소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습니다.
특검이 대통령 사법 방해 혐의에 판단을 유보한 이유가 뭡니까?
예, 보고서 본문을 읽어보면요. 행간을 보면은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이 기존 법무부 해석을 참작한 걸로 보입니다. 보고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처벌은 사법기관이 아닌 연방의회가 할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이 결정과 관련해서 뮬러 전 특검을 비판했죠.
그렇습니다. 이 바 장관은 기소할지 안 할지 정하지 않으려면 왜 수사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번 청문회에서 비슷한 질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또 이 보고서를 둘러싼 이 바 장관과의 갈등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 장관이 보고서 내용을 요약해서 공개한 뒤에 뮬러 전 특검이 편지를 보내 불만을 나타냈다는 보도가 있었죠.
네, 바 장관이 특검 수사 결과의 맥락을, 콘텍스트를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질문도 나올 겁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주로 어떤 질문을 할 것으로 보입니까?
네, 예상하기로는 이 사법기관이 수행했던 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의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걸로 보입니다.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이미 시작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이해에 민주당이 돈을 대고요. 당시 이 트럼프 후보 진영과 러시아의 유착관계를 조사한 이른바 트럼프 문건이 나왔었는데 이걸 보고 연방수사국 FBI가 관련 수사를 시작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불순한 의도로 시작됐다고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공화당 후보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불법적인 수사였다는 겁니다. 공화당 측은 특히 FBI가 이 민주당이 자금을 대고 만든 문건에 근거해서 수사를 시작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청문회에서 이 문제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미 청문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원하는 대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역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뮬러 전 특검은 보고서가 나온 뒤 기자회견을 해서 의회 증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요.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 외에는 어떤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은 바 있었습니다. 자신이 할 말은 모두 보고서 안에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의원들은 이 보고서에 담겨져 있지 않은 내용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현재 이 뮬러 특검과 의원들 사이에 치열한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이번 청문회를 무시할 수 없을 텐데요. 대통령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청문회가 열리는 전날이죠. 23일 발부부터 지금까지 트위터에 연이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핵심은 특검 수사가 태생적으로 잘못된 수사였다는 것, 그리고 뮬러 전 특검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은 또 대통과 사법 방해가 없었고 특검 수사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마녀사냥이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9.11 테러 관련 법안이 23일 연방 상원을 통과했군요.
네, 9.11 테러 당시에 숨지거나 다친 구조요원들을 돕기 위한 법안이 이날 연방 상원에서 찬성 97대 반대 2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이 이미 연방 하원에서 처리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정식법이 됩니다.
법안이 상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당시 테러가 나고 구조작업에 투입됐던 요원들이 많이 희생됐습니다. 테러 당일에 이 공격받았던 세계무역센터에 들어갔다가 이 건물이 무너지면서 숨진 요원들이 많고요. 또 나중에 구조 현장에서 병을 얻어서 사망하거나 아직도 투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런 피해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거의 영구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구조 요원들을 지원하는 법이 원래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그렇죠. 지난 2004년에 약 70억 달러 규모로 BCF, 희생자 기금을 만드는 법이 나왔습니다. 이 법이 2011년에 재발효됐고 2015년에 5년 기한으로 재승인됐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거의 집행이 됐고요. 현재 지급하는 보상금도 70%나 깎인 상태라고 합니다.
새 법안은 그럼 2020년에 끝나는 법안을 연장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2092년까지 연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혜자들 나이를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영구적으로 연장된 셈인데요. 여기에다 기금도 더 확충될 예정입니다. CBO 의회 예산처는 이 법안이 발효되면 앞으로 10년간 약 100억 달러로 배상금이 나갈 걸로 추산했습니다.
기존 기금이 이제까지 지급한 보상금은 얼마나 되나요?
4만 명 이상이 신청했다는데요. 약 60억 달러 이상이 집행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새로 연장된 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눈길을 끄는 장면이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유명 방송인인 존 스튜어트 씨 때문이었죠.
네, 스튜어트 씨가 최근에 이 해당 법안을 심의하는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나왔는데요. 연방의회가 이 기금 법안 처리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비판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스튜어트 씨가 또 청문회장에 많은 의원이 자리를 비운 것을 두고 이 부끄러운 줄 알라며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른바 푸드 스탬프와 관련해서 새로운 규정이 공개됐군요.
네, 연방 법무부가 공개한 내용인데요. 푸드 스탬프 수혜자를 대폭 줄이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푸드 스탬프는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식료품 교환권이죠.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게에 가면 식료품을 살 수 있습니다. 요 제도를 SNAP 보충영양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2018년 기준으로 미국 안에서 수혜자가 약 4천만 명입니다. 이게 미국 전체 인구 가운데 대략 12%에 해당하는데요. 세금을 내기 전 수입이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선의 130% 미만인 가구가 수혜 대상입니다.
그런데 연방 농무부가 어떻게 푸드스탬프 수혜자를 줄이겠다는 겁니까?
네, 미국 안에 대부분의 주정부가 TANF, 극빈가족 임시지원제도 수혜자들을 자동으로 푸드스탬프 수혜자로 인정하는데요. 이젠 TANF 수혜자라도 재산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기존을 충족한 경우에만 푸드스탬프 수혜 자격을 준다는 겁니다.
푸드스탬프 수혜 자격을 강화하겠다는 말인데 이런 조처를 도입하는 이유가 뭔가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수혜자가 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수입이나 자산이 있는 사람이 정부 보조를 받는 걸 막겠다는 말이죠. 브랜던 립스 농무부 부차관 대행이 최근 기자들에게 전에는 TANF 수혜자들의 재정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탓에 일부 백만장자나 필요가 없는 사람들한테도 푸드스탬프가 돌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푸드스탬프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촉구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기존 수혜자 가운데 경기가 호황이고 실업률이 낮은 덕에 푸드스탬프가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이들을 수혜자 명단에서 제외해서 세금을 절약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새 규정이 실행되면 어느 정도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 같나요?
네, 새 규정 적용으로 약 300만 명 정도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면은 매년 25억 달러 정도를 절약할 수 있을 걸로 농무부는 전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회 예산처 12호는 2019년부터 2028년 사이에 약 81억 달러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이 규정은 연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한가요?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사실 지난해 백악관 항구 공화당이 이 농업법을 처리하면서 이 조항을 같이 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무산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를 우회해서 해당 조항을 실행하라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연방상원 농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네비 스테브나운 상원의원은 트럼프 정부가 의회를 우회해 푸드스탬프 제도를 축소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규정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나 가정들로부터 식료품을 빼앗아간다고 비난했습니다.
역시 연방의회를 우회한 걸 비난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간단체인 정책예산우선센터도 새 규정이 특히 노동자 계층에게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KD 랭이 부릅니다. 난 이제 우리가 잃은 게 뭔지 알았어요. 시간만이 해결해 주겠죠. 난 당신과 영원히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노래하는 Love Affair 들어보시죠.
watch the world.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지성의 산지에 미국 대학을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중서부에 있는 명문 사립대학교입니다. 시카고 대학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카고 대학교는 이름에서부터 벌써 짐작하실 수 있듯이 미국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시에 있는 사립대학교입니다. 시카고는 뉴욕, 로스앤젤레스에 이어서 미국에서는 세 번째로 큰 대도시인데요. 바람이 아주 많이 분다고 해서 바람의 도시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한 세기 넘게 미국의 학문과 산업의 뼈대가 되는 수많은 인물을 배출한 명문 사립인 이 시카고 대학교는 바로 이 시카고의 남부 미시간 호수와 가까운 하이드파크라는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는 1890년에 설립됐는데요. 시카고 대학교의 설립자는 이 미국의 유명한 석유 재벌인 존 D. 록펠러입니다. 하지만 록펠러 외에도 여러 명이 시카고 대학 설립에 힘을 합쳤다고 해요.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로부터 시카고 대학교의 초기 설립 과정 한번 들어보시죠.
미국 진해계단 교육극이 40만 달러를 출원했고 석유 사업의 대성공으로 거부가 된 존 D. 록펠러가 60만 달러, 오늘날의 시가로 2,500만 달러가 넘는 거액을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에 본사를 둔 고급 백화점 설립자인 마셜 필드가 하이드파크의 캠퍼스 부지를 기증했고 자선사 학과인 실라스콥이 캠퍼스에 최초로 건물을 지어줌으로써 1890년 미국 중부 최대의 도시인 시카고 중심부에 시카고 대학교가 건립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시카고 대학교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고등교육기관이자 세계 굴지의 연구소들이 있는 도시형 연구중심대학으로 우뚝 섰는데요. 석유왕으로 유명한 록펠러가 이 시카고 대학교를 일컬어 내가 한 투자 중에서 가장 잘한 투자였다라고 한 말은 아주 유명합니다.
네, 현재 시카고 대학교의 위상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계속해서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입니다.
2019년 US News and World Report에 따르면 시카고 대학교는 미국 대학 평가 순위에서 컬럼비아, 예일, MIT와 함께 공동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 대학 평가서를 발표하는 Times Higher Education에서는 11위로 평가된 세계 최우수 명문 대학의 하나입니다. 현재 약 2,400명의 교수 진에 학부생이 6,200여 명, 대학원생이 1만 명 정도 재학 중인데요. 학부 과정에서 교수 대 학생의 비율은 1명당 5명 꼴이고요. 80% 이상 학급이 20명 미만의 소규모 학생들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는 미국형 인문학 중심의 학부 교육과 독일형 연구 중심 대학원 체제가 결합한 학교입니다. 시카고 대학교는 특히 윌리엄 레이니 하퍼 초대 총장을 중심으로 출발 때부터 여러 가지 새롭고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학제입니다.
초대 총장으로 취임한 윌리엄 레이니 하퍼 총장은 전형적인 미국형 인문학부 교육 과정과 독일형 연구 중심형 대학원을 결합한 종합대학을 만들었으며 그의 사상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카고 대학교의 이념으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하퍼 총장의 개혁 중 가장 괄목한 것은 시카고 대학에서는 1년을 2학기로 나누지 않고 4학기로 나누고 코서라고 불리는 4학기를 10주로 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정기 수업이 계속되고 모든 코스들이 1년 내내 수강이 가능하게 만들어 재학생들이 자신의 시간 형편에 맞춰서 편하게 졸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대학은 쉬지 않고 연구와 강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던 하퍼 총장의 의지에 따라 시카고 대학교의 개교 첫 수업이 1892년 10월 1일 토요일 오전 8시에 시작된 것은 지금도 시카고 대학교의 뜻깊은 역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시카고 대학교는 미국 침례 교단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종교기관과는 관계없는 순수한 교육기관으로 커리큘럼을 설정해서 출범했습니다. 또 당시 대부분의 대학들이 여성과 소수인종에게 문호를 닫고 있던 반면에 시카고 대학교는 개교했을 때부터 여학생들을 받아들인 혁신적인 학교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시카고 대학교 살펴봅니다. 오늘날에야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일컬어지고 있지만 시카고 대학교는 사실 설립 초기에는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사립대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랬던 시카고 대학교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의 하나로 이른바 뉴플랜이라는 게 꼽히는데요. 새로운 계획이라는 뜻의 이 뉴플랜은 시카고 대학교 5대 총장으로 취임한 로버트 허친슨 총장이 추진한 교육 철학입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로부터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시죠.
1929년 제5대 총장으로 취임한 로버트 허치슨 총장은 시카고 대학교가 오늘까지 유지하고 있는 학부 커리큘럼의 개혁을 시도한 인물입니다. 그가 제시한 뉴 플랜은 학부 학생들은 모두 인문, 사회, 교양 교육을 심도 있게 받아야 하고 각 코스마다 학점을 받기만 하면 졸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졸업시험까지 치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허치슨 총장은 이미 28세 때 예일대 법대학장으로 취임했고 30살에 시카고 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해 22년간 재임했는데요. 시카고 대학교 내 미식 축구팀을 없애는가 하면 학생들의 고전 백권 읽기 운동을 펼치는 등 학생들은 오직 학문에만 몰두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허친슨 총장의 업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엇갈리는 평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카고 대학교의 이 미식 축구팀은 허친슨 총장 때였던 1939년에 해체됐다가 30년 만인 1969년부터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시카고 대학교는 또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큰 영향을 미친 대학이기도 합니다. 다시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입니다.
시카고 대학교는 1942년 엔리코 페르미 교수의 지도 아래 세계 최초로 자동 핵 연쇄 반응 실험에 성공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손을 들게 했던 지역으로 미국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데 일익을 담당한 대학입니다. 1930년대 인공방사능을 발견한 페르미 교수는 당시 히틀러의 시야에 있던 과학자들이 핵 연쇄 반응의 원리를 원자 폭탄 생산에 응용하면 세계 평화에 위험이 닥칠 것을 예견하고 이를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알렸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의 경고를 받아들여 서둘러 우라늄 자문위원회를 발족한 데 이어 원자 폭탄 생산을 위한 맨해튼 프로젝트를 체계화하도록 지시했던 것입니다. 페르미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1942년 시카고 대학교 지하 실험실에서 자동 핵 연쇄 반응 실험에 성공함으로써 인류 역사상 최초의 원자력 시대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카고 대학교는 노벨상 수상자를 특히 많이 배출한 학교이기도 한데요.
시카고 대학교 웹사이트에 의하면 2018년 기준 91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졸업생과 교수진 중에서 배출됐으며 현재 6명의 노벨상 수상 교수가 강의하고 있습니다. 29명이 물리학, 30명이 경제학, 16명이 화학, 12명이 의학, 3명이 문학, 1명이 평화 부분에서 수상한 것을 보면 시카고 대학은 물리학, 화학, 의학뿐만 아니라 특히 경제학 분야에서의 활약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시카고 대학교는 전통적으로 사회, 과학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수학문을 지향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이 시카고 대학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에서는 3년이면 가능한 박사 과정이 시카고 대학에서는 훨씬 더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곤 하는데요. 하지만 워낙에 양질의 교육을 추구하다 보니까 순수 정통 학자들을 특히 많이 배출하는 학교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는 이 시카고 대학교의 흥미롭고 유익한 얘기 좀 더 전해드리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영어부터 뉴스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Hi guys, I'm Evelyn and this is Expression Express.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시간입니다. Today's lesson starts right now. 중국의 5G 기술을 두고 정보 보안 문제에 관하여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배울 표현은 beef up인데요. beef, 소고기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단어죠. beef에 또 어떤 다른 뜻이 있는지, beef up이란 표현은 그러면 어떤 때 쓰이는지 생각하면서 기사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hoever controls the internet basically controls the world of communication.
Many technology experts say the West needs to take a defensive approach and beef up its cybersecurity to protect itself against any potential threats from 5G technology.
Many experts say the West needs to beef up its cybersecurity to protect itself. Beef up. Beef 하면 소고기 외에도 muscle or strength, 근육, 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He needs a little more beef on his body to keep up with the team. 그는 팀원들을 따라가려면 몸에 근육을 좀 더 키워야 할 거야. 그럼 beef up 하면 무슨 뜻이 될까요? It means to add strength or power to something. 보강하다, 강화하다, or to expand, 확대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예문 다시 보겠습니다. Whoever controls the internet, 인터넷을 제어하는 자가 basically controls the world of communication. 의사소통의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Many technology experts say, 많은 기술 전문가는 말합니다. The West needs to take a defensive approach. 서방 국가가 방어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beef up its cybersecurity,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여, 보강하여, to protect itself, 스스로 보호해야 합니다. 뭐로부터? Against any potential threats from 5G technology. 5G 기술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Let's listen carefully one more time.
Whoever controls the internet basically controls the world of communication.
Many technology experts say the West needs to take a defensive approach and beef up its cybersecurity to protect itself against any potential threats from 5G technology.
Beef up. 예문 보겠습니다. Beef up security. 보안을 강화하다. Beef up security. Beef up email service. 이메일 서비스를 확대하다. Beef up email service. The company has beefed up its staff. 회사는 직원을 보강했습니다. The company has beefed up its staff. We need to beef up our marketing effort. 우리는 홍보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해. We need to beef up our marketing effort. 오늘은 beef, 힘, 근육, 그리고 관련지어서 beef up. 강화하다, 보강하다라는 표현 알아봤습니다. That is it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 w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이 오래된 기차가 고장났으면 좋겠어요 노래하는 잭 존슨의 Breakdown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문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hope this old train breaks down. Then I could take a walk around. See what there is to see. Time is just a melody. With all the people in the street walking fast as the feet can take them, I just roll through town. And though my window's got a view, well, the frame I'm looking through seems to have no concern for now. So for now, I need This engine screams out loud, centipede gonna crawl westbound. So I don't even make a sound, 'cause it's gonna sting me when I leave this town. And all the people in the street that I never get to meet, these tracks don't bend somehow. And I got no time that I got to get to where I don't need to be. If you got no control of the thoughts in your mind that you kept in, you know, you don't know nothing, but you don't need to know. The wisdom's in the trees, not the glass windows. You can't stop wishing if you don't let go. The things that you find and you lose, and you know, you keep on rolling, put the moment on hold. The frame's too bright, so put the blinds down low.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